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구렁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른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탄절 이후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나인성과부를 전적 긍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구유보다 누추한 우리 삶에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먹이가 되어주시려 우리 삶의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성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누추한 우리의 삶에 성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은 의로운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한번 성탄하신 그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마누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3일 앞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새해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우리 안에 성탄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삶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12장에 나온 예배입니다. 앞선 신명기 12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인 이 예배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부터 13장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도록 부추기는 그런 내부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인 1절부터 2절, 음식을 먹을 때인 3절부터 21절, 그리고 1년의 소출에 대한 11조를 드릴 때인 22절에서 29절입니다. 세 부분 모두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사소한 그 행동이 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 반복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원의 행동으로 승화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애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본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관계가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이라면 쉬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 위해 그분 편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헌신의 무게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으로 빚어진 존재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표지를 지녀야 합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세상이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에 걸맞는 특정한 행동들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그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 선을 지켰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선을 지킬 때에 그 선을 지키는 삶은 곧 풍성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어주신 그 선을 넘지 않는 소극적인 순종부터 그 선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적극적인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은 사별했을 시에 자신의 몸을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명은 13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한 경고에 뒤이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우가리트에 나온 본문은 가나안의 애도의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이러한 이교적인 관습은 뉴기니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심지어 사별한 사람이 비탄의 표시로 손가락 한마디를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의 절단은 이교의 일부였고 마술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저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피와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산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달래기 위해서 혹은 산자들이 사별을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나 산자의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으로서 이처럼 신체를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교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말도록 엄격히 금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선택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업에 해당하는 원어 세굴라는 귀중히 여기다 혹은 구별하여 재물창고에 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소유합니다. 가치를 상실했다고 여길 때는 폐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귀하고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여기는 헬라 사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를 여전히 좋은 것이며 그 안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상의 선물을 우리는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적절하고도 공손하게 관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마약이나 흡연, 알코올 등으로 상하게 하고 있다면 혹은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우리의 육체를 스스로 해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현대적 형태의 자기 절단이며 불필요한 질병들을 발생시킵니다. 육체를 오용하는 것은 전적인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은 언제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며 내가 소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여기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며 그 소유를 위해 자기 편에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값을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나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법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3절부터 21절까지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규칙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 따라 땅의 짐승, 물의 물고기, 공중의 새 순으로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면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하다고 여기고 또 어떤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또한 왜 이렇게 구분하셨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두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규칙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쉬 있는다는 함정입니다. 이 규칙 문구들만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이 규칙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규칙, 즉 율법을 볼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며 봐야 합니다.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볼 때에 비로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법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정하다를 clean으로, 부정하다를 unclea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clean과 unclean의 구분 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그 구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한 유아가 길을 가고 있다가 흙을 만졌을 때 어떤 부모는 그 유아에게 아유 찌지라고 하며 그 흙을 언클린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 같이 무릎을 굽혀 앉으며 흙을 만지며 그것이 클린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흙을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정하는 그 구분 기준은 다르더라도 두 부모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모두 자녀를 위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이고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목록을 보며 그 어떠한 원리들을 발견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흡족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중 송병현 교수가 정리한 여섯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즉 지나치게 다양한 것들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일부를 제한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며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육이 신비롭게 결합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오염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이 이방 종교들에서 숭배되거나 예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종교들의 제사에서도 소, 양, 염소 등을 제물로 사용했음을 보면 그 짐승들이 정한 짐승에 속한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풍유적, 즉 알레고리컬한 해석입니다. 낙타가 부정한 짐승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낙타의 강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를 먹으면 그 사람도 복수심이 강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돼지 또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돼지를 먹는 사람은 식욕과 성욕을 일으킨다는 알레고리컬한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해석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의 위생과 건강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짐승들 안에 서식하는 여러 기생충이나 병균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연에 이런 짐승의 섭취를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한 짐승은 대체로 육식 짐승이고 다른 짐승 잡아먹을 때 피와 함께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균하고 기생충 감염 위험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모두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 고기를 먹을 때 익혀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석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더글라스라는 학자의 주장으로 정한 짐승은 그 짐승이 속한 종의 일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부정한 짐승은 자신이 속한 그 종의 일반적 성향을 공유하지 않거나 다른 종을 정의하는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 주장은 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정결한지를 설명할 수 없으며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물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점을 감안할 때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에 사용되는 언약은 점차로 범위가 좁혀져가는 세 가지인데 전 인류 대상으로 한 노아의 언약, 많은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마지막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과만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구조에 상응하는 음식 제한은 다음과 같은데 온 인류에게 피만 제외하고 모든 고기를 먹거리로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 몇 가지를 정해주셨고 이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짐승 중 오직 가축으로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짐승은 온 인류로 몇 가지 종류의 짐승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은 제사장들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이스라엘이 세상 여러 민족들로부터 구분된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신학이 짐승들을 구분했다는 논리인 것이죠. 그 음식의 가증함의 여부가 음식의 내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엌에서 하나님의 헌신과 그에 대한 자신들의 마땅한 헌신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먹음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먹거리는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선택 신학이 어떻게 삶의 실천적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법은 일상에서 가장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먹는 행위를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음식법은 공적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영적인 원리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회막이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회중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신약에 이르면 우리가 더 이상 음식법의 제한에 속박되진 않는다고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음식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음식법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든지 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 기반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음식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섬세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외치십니다. 그 초대에는 어떠한 비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질의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의료 행위를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인격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영적 과부가 되어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에게도 전적인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법의 마지막에는 부가 규칙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2절과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선언 사이에 음식법을 설명한 뒤에 부가적으로 21절에 이어 규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 즉 수명이 다 되어 늙어 죽은 것이나 병으로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객이나 이방인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며 의식적으로 볼 때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의 맥락에서 이 스스로 죽은 사체에 피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금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 곧 나그네에게는 그 사체를 값없이 주어 먹게 했지만 사업차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이방인에게는 돈을 받고 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들에 대해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가나안 종교의 마술적 관습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의 새끼는 그 어미의 젖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삶아 죽여 요리함으로 죽음과 생명의 영역을 섞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 죽이는 것을 금하는 율법, 알이나 새끼를 돌보고 있는 새를 새끼들 알들과 함께 잡는 것을 금하는 규례처럼 새끼와 어미 관계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은 쏟아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밀알 하나 유지하기 위해 자기 목숨 유지하는 삶 살지 않고 그 목숨을 기꺼이 쏟아버리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부활자이자 구원자로 또 우리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로 맺힐 소망의 사람들로 다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양화진 언덕에 묻혀있는 무수한 선교사님들처럼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키려 사는 그 삶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줄 때에 다 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실한 사랑입니다. 남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고 알아볼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일상 속 규칙의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본문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동사를 분사와 더불어 사용하는 그 방식을 차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바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흔히 행해졌던 풍습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또한 11조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선 애도법과 음식법에 이어서 우리를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정서에 따르면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땅 주인에게 수확의 일정한 양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소작민 이스라엘이 땅 주인이신 여호와께 땅 사용에 대한 일종의 세금, 곧 대여료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10%는 파격적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26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이 10%를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의무만을 생각하는데 본문은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감사와 관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소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점을 고백하는 그 제스처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줍니다. 본문인 신명기 14장 외에도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도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본문과 레위기 27장이 말하는 11조의 차이점은 레위기는 농작물과 가축의 11조까지 말하고 있지만 본문은 농작물의 11조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민수기 18장의 차이점은 본문은 11조의 상당 부분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민수기는 11조가 전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라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모든 산물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중앙 성소가 있는 도시로 가져갑니다. 그때 처음 열린 축제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가져간 11조의 일부분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부분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각 성읍에 비축해놓고 레위인과 형편이 좋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배분합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받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마다 드리는 일반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특별 11조, 7년마다 갖는 면제년을 7년 주기로 종합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는 일반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해에는 특별 11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해에는 면제년으로서 그 해에 스스로 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11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본문은 11조를 필수 의무라 상기시키고 있지만 딱딱한 규정의 선포로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축제로 초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이 복주신 것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이때 26절, 27절을 보면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성읍에 함께 살고 있는 레위인까지 함께 참여해서 먹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11조는 충분히 먹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삶을 가르치려는 데에도 있습니다. 곧 그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머지 90%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또한 여호와가 해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던 동안 만나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중앙 성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11조를 가져다 바칠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11조를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11조를 드리는 자가 가족을 이끌고 성소에 가서 그 돈을 11조 대신에 중앙 성소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를 함께 먹는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신도들이 성소를 방문해서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즉, 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먹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중 2년은 십일조를 갖고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데 사용했지만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십일조를 성소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가난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쓰도록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일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고 특히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특별 십일조는 가난한 자들이 다음 헌물이 들어올 때까지 3, 4년을 먹고 사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마땅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복으로 주실 것이라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하신 요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십일조는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이 섭리로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일상 속 규칙, 애도법, 음식법, 십일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 규칙들을 성실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만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기 삶에 나타나는 삶의 표지들을 보며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표지들을 통해 확인할 때 하나님은 29절에 나온 대로 범사에 복을 주시는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2022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며 우리의 도움이 기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허락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362일째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로 인도하는 좋은 삶의 규칙들을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을 향해 눈을 들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그 은혜의 허락은 올해로 유효기간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허락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이 특권을 일평생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에 진노의 얼굴이 아닌 은혜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햇살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2023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남은 3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새해로 걸어갈 준비를 마치고 담대하게 새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눈을 들었듯이 이후에도 눈을 들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